그래서 주일이 돼야 이끌어 가셔야 한다는 것이지요. 교황님도 본당 신부도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지역 교황 성당 공동체에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본당들이 있죠. 우리 가톨릭 로마 가톨릭 교회는 그것이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끌게 될 이 본당을 위해 성인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고민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민해야 할지 일단 제가 오늘 들었던 복음을 중심으로 펼쳐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순제 일주일을 맞이하여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요르단강 무태 올라오자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물면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너무 잘하시네요. 예. 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여러분 자식으로서 부모님한테 그 이야기 들으면 참 좋죠. 그죠? 이렇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적어도 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나다렛 성가정 아래에서 목수의 아들도 또 이제 아마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나셔서 그러시고 정말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이 마리아 어머니 아래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라왔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기 예수님 그분은 분명히 하느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마리아의 여자 몸에서 태어난 우리와 같은 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시에 하느님이셨죠.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기, 갓난아기 예수에게서는 아직까지는 얻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오고 그 뒤에 이어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통 속에서 그리고 12살 시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아주 결정적인 그런 에피소드를 통하여 예수님은 자기 안에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공적으로 드러나기 위해 그분은 많은 기간 고민의 시간을 거쳤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민의 총집약이 바로 오늘 복음 안에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정말 사랑받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기도 자각했습니다. 기뻤죠. 하지만 그 성령께서 그를 이끌어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한적한 곳이고 불편한 곳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은 추워요.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혼자서 있기 때문에 더 잘 고민할 수 있고 더 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이 40일이라는 숫자는 꼭 그 기간이 정확히 40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4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상징적인 숫자이고 이 축복의 숫자인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40이라는 숫자 40일이 되었든 40년이 되었든 구약 성경 안에 자주 나타나는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기간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냈을까? 40일 내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 유혹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40일이 끝났을 때 유혹을 받으셨다고 되어 있으나 제가 보기에 예수님은 분명히 40일 내내 욕을 받으셨습니다. 왜? 불편하니까. 여러분들 혼자 덩그러니 광야에 가서 40일 살아라 해보세요. 아무 준비도 없이 예수님이 뭐 어떻게 베란다 같이 챙겼습니까? 뭐 텐트를 챙겼습니까? 그저 있는 몸 그대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갔으니 그 불편함이 이미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편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를 떼어서 거기 갖다 놓으면 우리는 한 3일도 못 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고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시험을 정리하고 오직 기도에만 전념하시며 이 광야 생활을 4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40일 내내 어마어마한 고민의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 결론, 내가 이제 그만 고민하고 이제 결론을 얻었다는 것을 이 악마의 유혹 세 가지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악마가 맨 처음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까 세례 때 그랬잖아. 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미 나왔던 구절입니다. 악마가 모를 리가 없죠. 그 내 몸을 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이 시작하실 거 아닙니까? 40일 동안 완전히 주야 탄식하셨습니다.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는 이 마귀의 유혹은 결국 무엇입니까? 세상에 재물에 대한 물질적인 유혹입니다. 작년에 작고하신 순복음교회를 창설한 조영기 목사, 그분이 세계에서 가장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운영하셨죠. 그분이 늘 즐겨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마귀의 유혹에 대한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가냐. 매주 그분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빵보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신 이 생명의 빵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지를 그런 매주 목요일 되면 벌써 강론 준비하고 들어가고 설교 준비하고 제가 그분한테 참 배울 게 많았어요. 정말 설교를 멋들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으로 하는 것이었고 정말 감동을 주는 그런 설교였어요. 바로 이 유혹을 예수님이 주저함 없이 물리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더 이상 고민 안 했대요. 고민은 이제 끝났다는 거죠. 40일 동안 그리고 30년 동안 자기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되는 시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결정된 이 40일 동안에 그분은 이미 다 고민을 끝내고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사람이 막말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은 곧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들려주신 하느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정신과 뜻을 따라 앞으로 살 것이라는 자기의 선언인 겁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이죠.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먹지 않고 죽죠, 그죠? 다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한 끼라도 먹어야죠. 물론 예수님도 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생명의 빵입니다. 죽고 난 뒤에도 우리를 죽지 않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는 그리스도의 성체인 그 영혼의 양식을 더 갈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첫째 유혹을 물리칩니다. 이것도 안 되니 이제 악마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한순간에 보여주면서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자 지금 1대1이고 아무도 없어요. 살짝 눈만 감고 나에게 굴욕을 잠시만 당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이 유혹은 결국 뭡니까? 세상에 명예를 말하는 겁니다. 명예를 통한 영광, 누구나 다 사람들은 그래요. 남 앞에 서서 좀 더 훌륭하게 보이고 명예를 가지고 영예롭게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가? 지금 우리는 대선 후보들을 몇 명이 놓고 보면 사실 어느 누구도 찍고 싶은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은 찍어야 합니다. 내가 안 찍었다고 5년 내내 협조 안 하면 안 되죠. 누가 뽑든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합심하여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자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요 최근에 우리가 그냥 나가 싫다고 거의 그냥 등한시하고 등을 돌리고 그렇게 지내면 5년 내내 욕하고 예, 비난하는 그런 사례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도 바울도 그랬죠.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일단은 순종하라. 하지만 그들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권세를 주지 않는다면 그가 권세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신명기 6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유혹의 도구요. 유혹을 부딪히는 도구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엉뚱한 데 신경을 썼는가. 광야 40년 동안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가 내린 그 율법, 특히 십계명 안 지키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때는 그럴 수 있었던 게 반발 없이 함께 다니니까 그 수십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40년 동안 매일같이 보고 듣고 또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있으면 텐트를 치고 머물다가 구름이 거치면 또 텐트를 말아들고 또 움직이고 수십만의 백성들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계명을 하나라도 어기면 그 자리에서 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집트에 탈출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두 사람 빼고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찰한 40일 곱하기 10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1년 만에 이집트에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는데 39년이 걸렸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의 섬김에서 자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목을 또 볼까요? 그러자 악마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여기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거기 안에 들어있고 영광이 있고 이스라엘의 모든 생활과 종교의 중심지인 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려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보라. 시편 91장에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서 네가 땅에 부닥치지 않도록 다 도받쳐준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이 유혹을 물리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우리는 사실 성경 안에서 제자들은 물론이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좋고 굿이나 이건 다 시험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역사 안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분들을 시험하여 이것을 저것을 요구하고 결국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풍의 아들 칼렙 그 둘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끌고 결국 요르단을 넘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사는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 뒤에도 끊임없이 한반 시대 그리고 예언자 시대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이들은 곳곳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다가 제주를 올리고 분양을 하고 그리고 왕들이 다른 여인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그 이방인 신들을 데리고 와서 우상 숭배를 해제합니다. 호세아의 연설을 보면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고 딴 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을 경우에 그들을 이끌어 장면하고 불렀습니다. 그랬으니 돌아와라 돌아와라 네 원래 남편에게 돌아와라. 그 남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유혹을 예수님께서는 주저없이 적각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이 그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고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보다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다른 데 기대기보다는 그분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이 굳건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순배하는 그러한 자세로 공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생활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께는 더 이상 목표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으로 인류 구원을 위해 이제 첫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유혹과 그리고 그걸 물리치는 이 장면 속에서 그분이 30년이라는 긴 세월과 그리고 이 40일이라고 하는 이 짧은 광야 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고민을 끝내고 이제 세상 구원을 위한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주 야훼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했던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끊고 예수님께서 정말 순백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뜻을 세우기 위해 이제 나서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복음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불러갔다. 이렇게 되어있죠. 악마는 다음 기회를 노린다는 이 말은 누가 보면 나온 것입니다만 끊임없이 예수님 주위에 악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마귀들인 자들, 사람들은 그가 마귀가 들린지 몰랐을 겁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마귀들인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병으로 고달파하는 사람들, 우울증이나 자폐증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 악령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독, 마약 중독, 뭐 도박 중독, 이거는 그 사람 전적인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편이 예를 들어서 매일 술을 드시고 온다. 알코올 중독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잘못이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안 하면 살 수 없는, 즉, 자기의 자유의지와 자신의 모든 이 생각을 악마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뺏기기 때문에. 그래서 악마에 의해서 생활하게 되는 이런 마귀들이 그런 자들도 오늘날 수종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영적인 존재인 마귀를 늘 보면서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물러가긴 했으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며 예수님 주변을 머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공생활 중에 사실은 또 유혹을 받으시는 대목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죠. 자, 바리사이와 사두가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시험하려고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가장 잘못하면 그 시험에 넘어갈 수가 있죠.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뭐 모세는 이혼장을 써줘라. 그게 뭐 아내가 뭐 잘못하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줬습니까? 이런 질문, 이거 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거죠. 또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네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라. 그런 걸 우리가 믿겠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다 결정을 낸 상태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영적인 힘을 너희들이 원하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당을 다니면서 부자되게 해주세요. 돈방 쓰게 아름답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그런 예수님은 오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돈방 써? 은행 가면 있잖아, 은행. 은행 가면 돈 천인데, 거기 방석에 더 앉아가지고, 여름에 가면 시원하지, 겨울에 가면 따뜻하지. 그건 누더입니까? 누더는 다 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거죠. 내가 통장에 내 돈이 없다고 설득하지 마세요. 은행 가면 여러분 다 여러분 돈입니다. 그니까 가면 죽은 돈 천지. 그런데 뭐 그래요? 물론 저에 오래 삽니다. 어르신 계신데 지금 이제 80, 90 그죠? 옛날에 90 안에 다 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90, 100까지 사니까 뭐 건강 관리하는 것도 많다라졌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오래 산다 했는데 오래 산 게 60이에요. 이제는 좀 더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노후 대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다 해줍니다. 없으면 그런. 그런데도 내 걸 갖다가 그냥 제가 그 요 고개 성당 이전에 있으면 부산 동네 5천 성당 있었습니다. 60년 된 성당인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어가지고 제가 재개발 이거 말만 꺼내고 빨리 안 돼요. 뭐 조합하고 계속 회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해가지고 이 조합들 전체 공의를 다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결정이 되면 이제 이 철거를 시작하죠. 그때부터 이제 사실 짓게 되는 겁니다. 저도 2014년에 온천성당에 나가서 5년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못하고 바로 제 다음 신부님 지금 성당 싹 다 옮기고 지금 새로 짓고 그 주변에 삼천 대비한 2단지 3단지 해가지고 14,000 세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로 성당 지어가면 돈 참 많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성당의 백돌이 되겠다는 그런 자세로 사람들이 정말 많이들 봉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0억을 모아놓고 본당 고개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돈으로 지금 성당 짓고 있는데, 물론 공사비가 자꾸 올라가지고 성당 규모를 조금 줄여서 그 돈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총 73억으로 이렇게 낙찰이 되었더라고요. 이 악마의 유혹이라는 것이 항상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건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죠.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예수님 어디 갑니까?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 가서 거기서 또 세 명을 따로 데리고 좀 더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자를 제게서 물려주십시오.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고 난 뒤에 제자들한테 와보니까 마음이 처음 다 붕붕 자고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직도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말을 안 듣는구나. 이 육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삼부 중에 하나인데 세 가지 마귀 중에 이 육신 아닙니까? 우리를 죄로 이끌고 결국 그래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이게 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나중에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버리고 육신은 그래서 그런 걸 다시 돌아보내고 새로운 육신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그때까지는 아직도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게 되는데 아, 얼굴 좀 못생긴다고 고추 일하지 말라고 괜히 돈 들여가지고 고추 말아 나중에 다 없어지거든. 어떤 얼굴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모상, 그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얼굴을 어떻게 가졌냐. 뭐 쬐고 올리고 뭐 한다고 해도 되느냐. 오히려 그렇게 하면 나중에 손해상입니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이모도 열두 사도들이 다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다 오고 출신이고 그렇지만 단순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다 순종했어요. 목숨을 바친 거예요. 그 사람들.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에서 그 큰 자리 차지하고 들어오는 친구들 다 이 검열을 하죠. 거기도 아마 컴퓨터 있을 거예요. 원판 살펴보죠. 이 아마 처음에 이렇게 생겼는데 왜 이걸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지 이제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끊임없이 기회를 노리는 이 친구 악마가 자 어떤 경우에 예수님 말고 주변에 다른 친구가 들어가는 경우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필립이 카이사리아 지방으로 가다가 그 중간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세례자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다고도 하고 엘리야가 다시 왔다. 예, 내 연자가 한 분이시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한다라고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스승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예수님은 이미 다 결정했다고 그랬죠. 이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메시아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리스도라 즉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도 속으로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필기시험으로 치면 베드로가 답이 맞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시몬 바람은 너는 행복하다. 그 답을 가르쳐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육으로 네가 그 답을 한 게 아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밥솥 위에, 네 돌뱅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테니 저 속에 새롭고 감히 이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열쇠를 하나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을 풀릴 것이다. 베드로가 우쭐했죠. 우쭐. 다른 열한 제자 앞에서 우쭐해가지고 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완전 찬물을 끼얹으시죠. 이 사람의 아들은 이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 고통과 죽음, 십자가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신다. 그리고 사람 안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뒤끝은 다 이상하고 앞에 것만 어?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무슨 원로들에게 넘어가서 백성들에게 모욕을 받고 굴복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는다. 말이 안 돼.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그런 일이 아니다, 안 일어나도록 내가 막아내겠다는 거죠. 지가 받은 고난도 있고 금방 같이 예수님께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돌아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까 대답 잘하시지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나에게 걸림돌 있다. 그러니까 이때 사탄이 누구냐?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사탄이 들어가는 거죠. 다음 기회를 노리며 물러갔던 그놈이 호시탕탕 주위에 있다가 아차 이 자랑하고 우쭐대는 요놈한테 딱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딱 보고 알아. 사탄아 물러가라.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3장 27절을 보세요. 13장 이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으로 사랑의 세계명을 주는 대목입니다. 요한복음 거기에 세종대를 합니다. 제자들이 말을 다 시켜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하라. 하지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배반 예고를 하시니 그랬더니 요한이 베드로가 요한한테 찍어가지고 야 누구지 한번 물어봐라. 나와 함께 대접에 빵을 적시는 자이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빵을 포도 위에 적시어 유다에게 줍니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딱 이렇게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13장 27절 보세요. 그 많은 12명 중에 예수님까지 총 13명입니다. 그 유다 이스카리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이제 가서 우리 할 일을 하라. 우리가 유다가 재수없게 왜 친구가 이 일을 맡게 되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시는 예수님은 벌써 사탄이 거기 와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든 이들을 예수로부터 떼어놓을까 고시탐탐 모르고 있었다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에게 유다가 결국 마음을 다 돌리게 됩니다. 그에게 들어가자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 결국은 그는 자신의 일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끊임없는 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마지막 세 번째 유혹을 물리치셨듯이 바로 예루살렘 십자가 꼭대기에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게 바로 그분의 죽음이죠. 그러나 그분은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육신,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이 새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이 모델을 우리가 가야 할, 지내야 할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 여기서 제3이사야 55장부터 66장까지 이야기라든지 또는 요한복시록 되게 어렵죠. 그죠? 요한복시록 21장 여기가 바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새 도움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산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겉옷을 빨아 희게 만든 그런 사람 쉽게 말하면 어린 양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오미크론, 또 스트레스 오미크론 이래가지고 바이러스 오면 침투하죠. 원조 이 코로나19는 이 폐에다가 채식을 했는데 요즘에 이놈은 코하고 요 기관지에 채식을 해요. 그래서 숨만 쉬어도 소독지만에 딱 걸리는 겁니다. 확산속도 다른 이유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이진 않아요. 좀 열나고 좀 쉬면 되죠. 우리가 이러한 그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이것을 아까 정확하게 아마 안다면 우리는 딴 거 아무도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신문에 뭐 요한 묵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그 요한이 뭔 관심을 기록한 것인데 정말 그렇습니까? 가보셨습니까? 이렇게 좀 묻는다면 저도 한번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든지 뭐 말해야 되는데 그런 대한 질문 대답 좀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 되니까 어떤 어머니가 쌍둥이를 배웠습니다. 쌍둥이를 배웠는데 이제 처음에는 몰랐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몽글몽글 크면서 이 두 놈이 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쌍둥이 1, 쌍둥이 2. 예?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둘이 들어있다는. 이제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냥 그 안에서 포근하게 이 탯줄에서 오는 음식 먹고 눈도 안 보이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한 놈이 있다는 것을 다른 놈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꾸 비좁아져요. 자기 몸집이 커지니까. 그래서 하나가 다른 하나한테 엄청나게 불평을 합니다. 야, 좀 비키라. 말 좀 걷지 마라. 자꾸 차고 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애는 자꾸 쪼그라드는 겁니다. 이놈이 좀 세니까. 둘이 똑같지가 않죠, 그죠? 쌍둥이라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대화를 합니다. 야, 니 때문에 내가 좀 불편하다. 왜 우리가 둘이가 이 좁은 데 들어앉아 있어야 하나?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애가 이제 그런 겁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그 이 지금 밥줄도 들어오고 하는데 뭐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엄마가. 지금 이제 밖에 소리를 들어보니까 아버지 소리도 나고, 엄마 소리도 나고, 자기들이 뭐 어떻게 보면 야, 얘 두 놈이 들었네. 하사포도 이러는데, 둘이 잘 자라야 될 텐데, 뭐 이러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놈이 이제 자꾸 발로 차고 밀어내고.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가 그래요. 분명히 엄마가 우리에게 아주 멋진 걸 준비해놨을 것이다. 분명히 이게 다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무슨 소리 하느냐. 네가 봤나 이거. 어떤 땅을 준비하고 엄마가 준비해서 봤냐. 그런데 이 친구는 바깥에 길을 좀 들어보니까 분명히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아주 현실적이에요. 리얼리스트. 그 자리에서 지가 당하는 그 불편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마비가 배 안에서 그렇게 전적으로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어느 날 배에서 튀어나왔어요. 나와서 보니까 완전히 세상이 다른 게 있다. 완전히 더 넓고 먹을 것도 잘 주고 이쁜 사람도 많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또 뭐 형제도 있고 여러분 배 속에서 그런 게 있다는 것을 감히 상상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까요? 기억은 안 납니다. 저도 뭐 기억은 한 두 살 때부터 기억이 나요. 제가 두 살 때부터 신부된다. 그건 내가 아버지가 매일같이 마르고 저는 태어나면서 저 못지만 세례를 받았어요. 59년 9월 15일 날 받았어요. 그러면 내 아버지가 마르고는 신부되고 또 나중에 동생이 태어나고 동생 무시한 수녀들 매일같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신발 땅물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4살, 5살, 6살 우리 동네에서 가서 소꿉놀이 할 때 내가 아버지는 나 아버지 안 하고 나 신부해야 돼.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천연수제를 받고부터는 복사를 제가 부산 서면성당에서 천연수제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그 세례받기 전에 엄청난 체험을 하신 거예요. 엄청난 체험을. 몸이 아파가지고 방문교리를 하고 계셨는데 엄마하고 형님하고 누나들은 전부 이제 법일동 성당에 교리하러 가시고 아버지는 집에서 이제 몸이 아파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방문교리를 하시는데 밤결을 하루하루 할 때마다 막 잠을 자는 꿈에 마귀들이 돌다리 놈들이 와서 집을 갖다가 그냥 새끼집을 묶어가지고 끌고 간다 하고 막 이런 꿈을 여러 번 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악마의 시작이고. 그런데 이제 세례를 받기 조금 이제 직전에 막 꿈을 꿨는데 벌판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는데 아버지는 몸이 아프니까 가지도 못하고 막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보석같이 여러 개가 막 주렁주렁 달린 게 하늘에서 막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박치기를 하면서 서로 주스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주스인데 아버지가 힘을 내서 끝까지 간 거예요. 딱 보니까 목주예요, 목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 유도 선수입니다. 나 때리 눕히고 딱 잡고서 이건 내 거다. 이거는 하늘에서 내 아들 주는 거니까 너가 다 국물도 캐지 마라. 그러고 아버지가 그걸 챙겼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세례받으면서 그러니까 저와 같이 세례받았죠. 그러고는 이제 아버지가 저를 형님이 하나 있으니까 신부를 만들라고 매일같이 기도 말도 못하게 했습니다. 매일 저녁에 아침기도 물론 저녁기도 끝나고 목주기도 한 번 더 돌리고 그때 전부 불안한 것이었어요. 우리 가족들 전부 불안한 것. 제가 무릎이 튼튼합니다. 하루 불안한 기분만 해가지고 키는 작지만 무릎은 말세가 키는 안 컸어요. 그런데 아직도 허리도 좋고 무릎도 튼튼합니다. 제가 3시간씩 서서 강의해도 아니 아픈 데가 없어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고혈압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아버지가 신부대를 했으니까 그래 이제 75년에 성심호등학교 서울에 가서 그리고 또 이창석도 만나고 그런 학생들도 만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정말 이 좋은 것 그리고 신부되면 네가 혼자 살아야 되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악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뭐 음악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모석대도 시키고 그래서 리코더 불고 복치고 풍금치고 제가 지금 못하는 악기 그 혼자서 기타 치고 아코디언 하고 색소폰 불고 난리입니다. 하루가 시간을 못 살 정도로 제가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지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게 더 넓은 세상 보고 있습니다. 저는 유학, 독일에서 유학 10년 했습니다. 그 유학 생활하고 미국에서도 5년 했어요. 15년을 외국 생활하면서 제가 가본 나라가 한 34개국 정도 됩니다. 그 가서 뭘 봤냐.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세상. 바로 엄마 배속에서 쌍둥이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는 긍정적으로 하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그 긍정의 세계를 계속 만나면서 저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자, 우리한테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씀 많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했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뭐 시민종이냐? 요한복음 6장 69절 9절에 보세요. 이거 뭐 도대체 어려워 못 알아듣겠네. 쌍둥이의 대화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안 가봤다고 해서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그걸 향하여 희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확실한 것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뱃속에서 세상에 나왔을 때 이 아름다운 세상이 있음을 우리는 이 육신을 벗고 새로운 육신을 입을 때 그때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결정, 들어가고 안 가고의 결정이 이 세상에 살았던 그걸로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걸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진짜 확실하게 된다, 확실하게. 그냥 양다리를 치고 왔다 갔다 접고 댕기고 우상숭배, 그건 가늠입니다.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된다. 이제 고민, 여러분들 좀 세례받기 견제받을 때까지 고민 좀 해보세요. 사실 우리가 고민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고민 안 하고 말하고 행동하죠. 하지만 어른이 되면 조금 더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말할 때 우리 신자들 교관에 조금 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삼중고에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자마자 9개월 지나면서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가 그 앤 슬리반에 의해서 그때부터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사물을 다 깨우쳐야 돼. 이 감각으로. 그래서 글도 쓰게 되나 아니에요. 그 글 중에 하나가 이런 글이 있어요. I cried because I had no shoes. 나는 울었다. 내가 신발이 없어서. Till I saw a child. 내가 한 아이를 보았을 때까지. Without feet. 발이 없는 한 아이를 보았을 때까지 내가 신발이 없어서 울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발이 없는 아이를 보았을 때 울음을 그쳤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행동, 그러니까 신발이 없으면 옵니다. 우리가 뭐 없다고 결정 짜고 불평하고 하잖아요. 왜 남, 남은 있는데 왜 남은 없나? 뭐 안철수 뭐 이런 이 사람들이 뭐 천억, 뭐 재산이 뭐 천억, 뭐 이런 거 천억씩 이런 데인데 뭐 나는 뭐 이런 거 없노? 불평할 필요 없대. 글마한테 있는 거 나한테 또 있어요. 글마한테 없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고. 글마는 그 미안해. 나도 나이 그만 부었거든. 나 글마 정말 해도 됩니다. 자기가 나한테 입만 한다 했을 때 그것도 다 안 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자녀의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가 안 가졌다고, 네. 내 호주는 지금 당대가 없다고, 그게 설탕하기 절대 안 합니다. 내 것은 여러분들이 드신 것, 아침에 드신 것만 내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내 보내고 또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옷에 뭐 들어있는 이것도 사실은 자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남녀가 사랑해서 야, 니 내 거야. 그건 먹어야지. 먹으면 짓게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소유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바꿔요. 황창희 식구가 다니면서 행복특강 강의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신분이 요지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 육신은 벗어야 되거든요, 이건. 절대, 우리가 따뜻하게 하고, 집이 있고, 먹을 게 있으면, 그리고, 뭐, 여러분들 저축 조금 해놓고, 또, 말 알아들을 수 있고, 예? 뭐, 영어 몇 마디 하고, 일본어도 몇 마디 하고, 세세, 뭐, 중국말 몇 마디. 이러면, 100명, 이 지구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 나면, 이런 책 쓴 사람이 있어요. 슈미트라고 하는 박사가. 그, 길지 않은 책인데, 그 책 안에 우리는 그러면 100명이면 몇 명이 들어가는지 알아요? 상위 5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무슨 불평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해야 될 때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느님이 뭘 원하는가? 자,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게 너무 많은데, 오늘
다음. 종일 들어도 안 재밌다.
이 방송.
진짜.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뭘 말할까? 뭐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라고 하는가? 너무 아이처럼, 물론 아이가 돼야 하는 나라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 세 가지. 제가 복음서를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 신구약 성경을 인터넷 성경서기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을. 읽어보고 또 치고 하면 어떤 데는 화가 나요. 이게 무슨 성경 구절이 되나 어쩌나. 그런데도 참고 참고 하면서 세 번을 와피를 했는데 명예의 전당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우리한테 첫째 주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 되라. 신명기 19장 2절 어제 레위기 19장 2절.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룩한 사람 되라. 거룩한 어렵지 물론 어렵지 하지만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아 마태복음 5장 6장 10절에 이걸 사상승리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36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희 주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들을 완전한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목표로 삼아 루카복음 6장 36절에 너희 주님이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이 세 가지 거룩함과 완전한 이 자비로움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집에다 하나씩 써놓고 그걸 보면서 그렇게 되기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세속에 떠밀려 가다가는 절대 안 돼요. 이 세속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뭐 큰 걸 싫어합니다. 개인적인 걸 좋아하죠. 맞춤형 이런 걸 좋아합니다. 테프와 기질과 플룩스,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막 떠밀려 가는 겁니다. 떠밀려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영유해요, 영유. 그 프로 형체. 연어가 알가고 좀 지나다가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성어가 되어가지고 다시 자기가 자랐던, 태어났던 그 옷으로 가는데 그 길이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그 영유하는 게 마리아도 영유했고 하느님도 영유하셨습니다. 그냥 세상 순리대로 인간이 원하는 현실적인 물질적인 그런 바다에 휩쓸려간 게 아닌데 왜? 하느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십자가 보험 나오죠. 하느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뭐하라고 하느님이 거기서 그냥 계시지 말아 내려왔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하느님께서 십자가에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거와 이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유다인들에는 뭐예요? 모욕적인 일이죠. 왜 신이 막 그렇게 창피한 일을, 모욕적인 일을 당하냐? 그리스 철학하는 놈들이 보니까 머리를 딱 생각해보면, 아, 이거 어리석은 일이네. 뭐하고 자기가 우주 만물을 창조해놓은 거서 인류 구원하려고 지가 왜 인간이 되어서 이렇게 와? 십자가에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우리 몸에 박혔을 때 요한복음 시옥에 나와있는 새 하늘 새 땅에 새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현실 세계에 흐름에 그 몸을 맡겨서 같이 떠내려가고
죄다! 죄송합니다. 말하라고 그러세요. 터졌습니까?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영유한 사람들이에요. 성모 마리아, 예수님, 오늘 유혹 장면에서 하느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프랑스 교황님이 얼마 전에 그런 말씀 하셨을 때, 겸손, 좋은 거죠. humilitas, humility, 겸손. 어떤 게 겸손인가? 겸손은 모욕을 또 치욕을 당했을 때 드러나는 덕목이 겸손인데요. 치욕 안 당하고 모욕 안 당하면서 겸손을 무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교황님께서 이 그 나이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겸손을 묵상했을까? 바로 그런 겸손인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에 대해 자기를 낮추고 낮추고 이마가 땅에 닿아요. 흙이 머리에 묻을 때 그럴 때 진짜 겸손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 자매들끼리 말만 겸손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속으로는 자만심 강하고 어때면서 겸손을 원하는지 모욕과 치욕이 함께하는 내 이마가 땅에다 정말 흙이 묻을 때 그때 진짜 자기 비하, 자기 비움 겸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하늘나라를 향해 그 아래 내가 무엇을 담아 놓을까? 내가 살아야 할 집이 이제 이게 아닙니다. 그 위에 있는 성전, 하늘나라 성전. 물론 우리가 육신을 치고 있는 한은 아직까지는 우리의 집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이 재개발되면 또 새로운 성전이 필요하겠지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육신을 가지고 썩어 없으시지만 썩기 전까지는 열심히 움직이고 활동하고 나중에는 이 육신을 다 벗고 새로운 육신을 갈아입고 새 옷을 입고 새 하늘 새 땅에 우리 모두가 함께 와서 살게 되기를 여러분께 기원 드리겠습니다. 현재를 준비하시는 분 은혜로 사시기를 드리기를 특별히 또 기원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